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7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과 우리 다음 주일날 같이 7장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홀수를 읽고요, 우리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짝수를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니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다 함께 아멘, 아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침대 장사로 나온 거 아닌지 아시죠?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저기에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자입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철로 만든 침대가 저렇게 있는데 그 침대에는 어떤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침대의 길이를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 와서 이 침대에 저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보다 키가 커서 다리가 쑥 나오면 나온 만큼 저 도끼로 절단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요, 몽둥이로 느려서 그 침대에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 있는 장치 때문에, 느렸다 줄였다 하는 그 장치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 침대에 키가 딱 맞아서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의 악행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테세우스가 저 프로크루스테스를 잡아가지고 자기 침대에 동일하게 눕힙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방법 그대로 그 침대의 길이를 가장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도 나오고 다리도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절단해서 죽인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쳐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저는 그 예화로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그냥 스토리에 나오는 그 자체를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개의 목을 달겠다라고 하만이라는 자가 50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22미터 50cm나 되는 긴 장대를 달았는데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달려 죽습니까? 자기가 하만이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프로크레테스의 이 침대가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침대, 그 방법 그대로 테세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보겠다라고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를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목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아니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궁에 있는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질문을 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모르드개가 어떻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음모를 알게 되고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생명을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개가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르드개의 업적이 궁중일기의 역사책의 기록까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개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지위가 높아지겠구나, 그 영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후에, 어떤 후에, 어떤 일 후에? 모르드개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왕을 구해 준 사람은 누군데? 그런데 왕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진 사람은 누구예요? 하만이 누구인데요? 아각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의 후손이 오히려 높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착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복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원수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만이 이런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어떤 음모를 꾸며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이 진행되어 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고요. 위태로운 순간들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어떻게 끝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결국엔 당신의 백성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웃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저는 2월 첫째 주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넷째 주예요. 벌써 11번째 에스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에스더 중에 에스더서 전체 중에 한 내용을 붙들어야 된다면 뭘 붙들어야 됩니까? 묻는다라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망설임도 없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분명하게만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 당할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당할 수가 있고요. 오해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다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내 고개를 들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억울한 이 마음 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결국 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붙들었던 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이 있나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용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며 그리고 또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보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적절한 성경 구절 하나씩을 떠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뭐 90, 100세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결국 성경 구절 하나로 요약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는데 제 안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악인까지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의 악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홧김에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말한 것이 즉시 행해지지 아니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분노가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던 게 아하수에로 왕의 삐뚤어진 자기 성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악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모든 일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홧김에 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죠. 누구라고 밝힙니까? 하만이라고 밝혔을 때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7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를 갔습니까? 궁궐에 있는 가든, 정원을 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마지막을 보십시오. 왕이 옳고 그름을 따져볼지도 않고 자초지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를 벌하라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만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만만큼 아하수에로 왕을 잘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볼 때 금방 아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초지정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홧김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벌을 내린다라는 사람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무리가 와서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얼굴을 쌌다라는 말은 하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듣겠다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싸버렸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변호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악함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도 결국 한 평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수에르 왕은 자기 인생 전체를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절로 요약이 되냐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하만입니다. 저는 하만을 보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16장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겠다라고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뒷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홧김에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개에게 홧김에 그냥 장대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스더 3장을 보았지만 아수에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다른 대신들보다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하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함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모든 대신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하는데 단 한 사람 누구요? 모르드개 한 사람만큼은 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개가 절하지 아니할 때 생겼던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좋지 못한 불편한 그 감정. 그때부터 시작해서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를 세울 때까지 그 좋지 못한 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갔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진 거죠. 그래서 이게 불씨가 돼서 하만의 마음에 내가 모르드개만 죽여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모르드개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설득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수에르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민족을 내게만 주시면 내가 은 만 달란트를 국고에 넣겠다라고 안 했어요. 어디에가 넣어요? 왕의 개인적인 금고에 은 만 달란트를 넣어주겠다고 설득을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 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실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다른 대신들보다 높이 세워주고 다른 대신들로 하여금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보통 실력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설득력도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원수 한두 명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큰일인데 왕에게 찾아가서 쉽게 허락을 받아내는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도 보통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원수인 모르드개를 그냥 죽여도 되는데 굳이 50규빗, 22m 50이나 50cm나 되는 긴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목을 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로 본보기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샘플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은 실력도 갖추고 설득력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계획도 세밀하게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만이 계획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 결국 그 나무에는 누가 달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분이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만이 아무리 지혜롭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 일이 성공을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기도들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부모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걸음과 일치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를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이 에스더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나라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의 잔인함과 폐허를 직접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100km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며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어린 시절은 참혹하게 어두운 어린 시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만 해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엄청 컸을 텐데 에스더는 부모님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의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어두운 성장기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에스더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 어두운 과거는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개가 한 가지를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 과거 때문에 왕후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그 시작은 얼마나 미약하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건데 그 위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인 전통과 관례상으로 사람을 숫자 할 때 여자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의 몸에 불과했다라는 거. 정말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수용성 있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발을 뗐을 때에 그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온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니까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결국 성경 한 구절로 요약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성경 한 구절로 부모님들의 인생을 신앙을 요약해낼 텐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부모님들을 떠올리며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릴까요? 어떤 성경 구절 하나로 여러분의 온 삶을 요약해 내겠냐라는 거예요. 작은 미물인 새 한 마리가 여러분 앉았다 날아가도 그 영향력 때문에 나뭇가지는 오랫동안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인생에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다라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겠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긍정적인 영향력이든 우리 은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긍정적인 생명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떠올릴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으로 나를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죠. 한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더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3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세월이죠. 3년이라는 세월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을 제자들과 더 함께 있었습니다. 승천하심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인생에 남기신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가니까 제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후손의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영향력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인물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요 하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길게 살았건 짧게 살았건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성경 구절 하나로 요약된다라는 사실. 에스더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온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오늘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떠나간 이후에 나를 생각하고 내 신앙의 여정과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야, 이 성경 구절로 나를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저녁에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시고 주무십시오. 청년부들은 제게 카카오톡으로 한번 날려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슴에 딱 붙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살려고 또 몸부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야, 결국은 내 인생이 말씀 한 구절로 요약될 텐데 그 말씀이 뭐겠냐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